누가복음 6장 17절과 2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20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저희들 말씀 듣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더욱 그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저희들 잘 믿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변하는 건데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는 그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변해 있는 상태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변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믿어요. 왜?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 그 보는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또 믿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변하는 그 현실을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 변하는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면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 세상 중심에서 이제 천국 중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임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새 창조라 우리가 그 수준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새 출애굽 즉 출세상.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또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이라는 것.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는 건데 아니 완전히 영적으로는 지나갔죠. 근데 이 현실이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면 그때는 늦었죠. 그때 깨달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지금 요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수준에서 어떠한 것도 알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에서 이미 보았던 현실이죠. 누가복음 1장 52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있는 내용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즉 손에 쥔 게 없다는 거죠. 공수로 보내셨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높았던 자들은 완전히 떨어지고 비천한 자들은 이제 높아지고 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안 보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높은 자는 계속 높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천한 자들은 계속 비천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믿는 거예요, 뭘? 이제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현실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백성들의 참모습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항상 중심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그 천국의 백성들의 참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그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오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12명에게는 사도라 칭하고 칭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평지수훈이라 평지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와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평지수훈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같은 설교냐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 준비하느라고 뭐 토론이 엄청 길어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루지 않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거 잘 안 다루겠다 하는데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가 돼서 조금 다루어야 하겠다 싶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평지수훈은 사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들의 순서가 산상수훈과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평지수훈은 사복으로 시작하고 바로 네 개의 화 있을진저, 즉 네 개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과 마태가 그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풀어나가야죠. 산상수훈은 107절, 굉장히 길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깁니다. 근데 여기 평지수훈은 30절,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49절까지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이 평지수훈의 내용과 산상수훈의 내용이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지수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오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수훈의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가 산상수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설교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하신 두 개의 다른 설교인가, 아니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신 한 개의 같은 설교인가?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설교라 해도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설교를 누가는 누가 목적대로 정립을 하고 마태는 마태의 목적대로 정립을 해서 썼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하다가 결국 이단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보고 가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신 한 개의 설교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한 개의 설교를 마태나 누가가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만 정리를 해서 서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써서 마태는 좀 길게 정리가 됐죠. 그러나 분명히 빠진 말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좀 짧게 정리를 했지만 즉 빠진 말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립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그런 수준에서 마태도 마태 나름대로 정리하고 누가도 누가 나름대로 정리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는 그럼 왜 마태는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셨다 하고 누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쓰셔서 설교하셨다 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 평지수훈 이렇게 이름이 붙어 다른 이름이 붙었느냐. 근데 마태복음의 그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같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 영어 번역된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또 언덕으로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으로만 생각 안 해도 되는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평지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때로는 그 산 중에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그 중간에 평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라고 말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또 아니라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에게. 또 평지 순이 짧지만 그 순서를 보시면 많은 부분이 산상수훈의 순서와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한 개의 설교를 이게 마태와 누가가 따로 정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평지수훈의 내용 거의 다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도 자신이 강조하고자 한 내용을 정리했으므로 평지수훈에 나오는 지극히 적은 내용이 산상수훈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평지수훈과 산상수훈 둘 다 복으로 시작해서 8개 8복인데 여기는 4복이지만 어쨌든 복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내용으로 끝나는, 그래서 또 이게 한 설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가 그 설교들을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정리했다 해도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 중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어떤 말씀들이 빠질 때도, 즉 마가나 누가나 이 마태가 이렇게 쓸 때 빠지는 내용이 있을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저희가 믿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학자들이 이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때 하신 말씀들을 잊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없었던 그 사건 때 하신 말씀 같이 편집을 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마태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긴 게 아니었고 마태가 이 여러 예수님께서 여러 대서 여러 때 얘기한 것을 다 이렇게 합쳐버렸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산상수훈이나 평지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도 않은 말씀, 즉 그 당시 전통적인 그 좋은 말씀을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섞어놓았다. 뭐 여기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죠. 성경이 잊지도 않았던 사건을 만들어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꼭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으로, 이런 거는 성경이 쓴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니 공부하고 공부해서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 거면 그 사람의 그 삶같이 한심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박사학위를 왜 따요 그러려면. 그런데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야 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여러분,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쓰셨다. 정말 트집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게 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아무도 트집 못 잡게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마음이 아니면 트집 잡을 것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얼마나 우리가 멍청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하나의 설교를 마태와 누가가 각각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립해서 하나는 좀 길게 잡고 하나는 짧게 잡았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그러나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설교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틀렸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즉 산상수훈은 편지수훈과 완전히 다른 사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신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설교들이라 해도 틀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결정하기에 필요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설교에서 하신 말씀들을 충분히 다른 설교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저도 설교자로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했던 소리 또 하는 걸 미안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게 많다 해도 이게 다른 설교였다, 다른 장소에서 한 다른 설교였다 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결국 끝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이 그냥 써놓은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따위 짓들을 합니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백성들도 속이려고 한다고 나오죠. 근데 할 수가 없죠. 안 넘어갑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사야서 10장 21절에 그날, 즉 메시아의 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레미야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구약은 이 세상 수준에서 표현이 됐지만 결국 천국으로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구약의 구절들, 즉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제 이루시는 현실이 증거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약의 약속이 그 현실이 증거되는 사건들이지만 참으로 모아짐은 더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즉 많이 모여들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 당시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길게 잡아서 3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구절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도 되지만 저희들에게 참 평강도 줍니다. 그 제자들, 도망했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이 죄인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죠.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많은 백성들이 나옴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엄청난 복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모여드는 이 모습은 이건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죄인들이? 그것도 두려워하는 모습 없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이게 어느 정도의 엄청난 모습인지 깨달으셔야죠. 죄인으로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나옴이 어려운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구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여서 죄인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앞으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만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시시한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 한번 만났다고 평생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시시한 거예요, 이건. 근데 시시한 것 같이들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어떤 자리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대통령 만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 얼마나 준비해서 시간 딱 맞춰가겠어? 하나님 만나는 데는? 너무 답답합니다, 전.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흙은과 흙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구약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견디질 못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만하시라고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가 우리한테 전하게 해달라고 그냥 애걸을 합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구약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이게 무엇이 이루어졌길래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거길래 이러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왜 그 모세 때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안 믿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가 왜 하나님 앞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건 그건 뭐 안 믿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저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도달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뒤로 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현실이 이 예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는 아까 너희는 그런 구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 천사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으신 분인지를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축복되는 것. 뭐 세상에서 뭐 뭘 갖고 뭘 얻으면 이거보다 더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싫습니다. 왜? 심판의 말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의 평지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1절에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코 복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복, 즉 세상적인 복,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약적인 복입니다. 참 복이 세상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놀랄 그런 말씀인지를 저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게 감격이 없어요. 너무 그냥 예수님 말씀 같이 뭐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value와 세상에만 젖었으면 이 말씀이 깜짝 놀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안 믿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줄이는 자가 복이 있나니? 먹을 게 없어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정말 깜짝 놀래 설교예요 이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으로 지금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얘기하시면서 복이 있나니? 세상이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결코 세상대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배고픈 게 복이 있다는데 아, 죽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뭐 받아들이는 척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배고파. 근데 난 복이 있어. 이런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정말. 즉 이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이 복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결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복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약함 속에 있는 힘, 낮아짐에 있는 높아짐, 고난이 있어도 복이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일반적인 은혜지 기독교적인 은혜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참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참 기독교인, 즉 천국 시민으로 사는데 이 삶이 고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므로. 결론을 그렇게 맺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난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데 이게 복이다. 누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 천국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참 천국복을 평지수훈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평지수훈을 이제 한절 한절 보겠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좀 오래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평지수훈을 이제 한절 한절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과 달리 평지수훈에는 네 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 있을진저가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24절에 첫 번째 화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즉 부자들은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연관이 됩니다. 처음 복하고 그 처음 저주가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복을 할 때 그 네 가지 저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왜?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안 믿고 있는데. 근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걸려갖고 왜 저도 뭐 조그마나만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와, 이게 여기서 다 위로를 받은 건가? 여기서 위로를 다 받으면 천국 가서 없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서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몇 분 지나면 또 세상께 보이죠. 그러나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천국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여기 말고. 근데 이 내용들 여기 화 있을진저 할 때 저희들이 금방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길게 나오죠. 화 있을진저. 근데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하시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 그 말씀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분명히 교회한테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짜 지도자가 지금 말하는 건데. 근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데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평지설교는 6장 20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지금 나에게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마태가 먼저 쓰여졌고 누가가 나중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누가가 쓸 때만 해도 제자들이 세상을 많이 닮았나 봅니다. 왜 산상수훈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혹시 교회가 세상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교회에도 지금 하시고 계신가?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원하는 거 나도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나도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 뒤집어 놓으신 현실이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식으로, 즉 세상식으로 아직도 판단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 복이 예수님 하나님 복으로, 그 세상 복이 하나님 복으로 예표되었던 구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세상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천국 수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 왜? 이 말은 세상은 지나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부하고 배부르고 웃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금 화 있을진저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부르고 부하고 웃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교인들, 이건 정말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다. 평지 수훈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평지수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고 믿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뒤집어진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제 세상같이 자랑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을 저희가 바로 보고 믿고 그 현실에 맞추어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